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5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세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산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산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6,750 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처음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 통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며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복음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 원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다가 구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크고 두렵고 때로는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전쟁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 임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시선에는 이리도 달라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혹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이미지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산타 할아버지처럼 친근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낯설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상상하고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장의 대략을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본문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뒤에 전쟁에 나간 이들을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하사 그 회중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지 또한 전쟁의 포로들과 탈취물들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셨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식탁에 음식을 함께 먹게 됩니다.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식탁은 군대에서 휴가 나온 병사들이 먹는 맛집 음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바알을 섬기는 성전 창기들이었기에 그 제사 의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여 함께 먹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을 함께 섬기도록 타락하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지도자가 미디안 수르의 딸 고스비를 데려와 장막으로 들어갔고 그 둘을 따라 들어간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그 둘을 죽이게 됩니다. 배를 깨뜨러 둘을 죽였다는 것은 그 둘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진영 안으로 미디안 지도자의 딸을 데려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와 음란한 그들의 제사 의식에 완전히 동화되었을 정도로 타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함께 질투하며 그들에게 보복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노를 돌이키시며 연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에 미디안에 대한 심판을 명하시는 말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는 3절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분명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했었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원수가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백성된 관계였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부부 관계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그 백성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관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배우자에게 돈을 빼앗고 가정을 깨뜨릴 목적으로 유혹한 사람을 본다면 그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원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수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것입니까? 이는 발람의 계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람이 발락의 시주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시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변질되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22장에는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발람을 찾아갈 때에 모압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미디안의 장로들이 함께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은 서로 협력하며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한 연합을 이루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계략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략은 성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파놓은 걸림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계략은 다분히 마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갈라놓은 선악과의 방법과 굉장히 유사한 유혹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이 미디안 백성들을 멸하시길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를 갚는 전투라면 많은 숫자가 가서 마땅히 큰 응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를 보내시진 않으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시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100만 명 중 12,000명만을 택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였을 때 60만 1,730명이 개수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12,000명은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한 미디안의 공격에 이렇게 적은 숫자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는 나중에 여리고 전투에서 극대화되는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칼과 창과 군사들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전쟁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사기 시대에 다시 한번 붙게 되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드온을 통해 300 용사를 통해 승리하게 하신 사건과 매우 흡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또 그들이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적은 숫자의 백성,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격을 통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보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 엘르아살의 아들은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불기로 한 사람이 비느하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며 거룩한 그 보복을 이루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연병을 멈추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느하스가 나팔을 불 때에 비느하스가 창으로 꿰뚫어 죽인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며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연병으로 죽게 된 2만 4천 명의 가족과 친척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의 그 전쟁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의 남자들을 죽였고 미디안 다섯 왕을 죽였는데 그들 중에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수루라는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비느하스의 손에 죽었던 여인의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익숙한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미디안의 유혹의 계략이 바로 발람에게서 나왔기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끈 미디안과 발람에게 확실한 복수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발람과 미디안은 어린 자녀를 유괴한 유괴범과도 같으며 배우자를 유혹해서 가정을 파탄시킨 파렴치한 사람과도 같았기에 이는 마땅히 미디안이 치루어야 하는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벌할 차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전쟁을 통해 미디안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의 지도자인 백부장들과 천부장들에게 모세는 칭찬이 아닌 도리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3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 중에 여자들을 살려두었기에 모세는 그들을 질책하였습니다. 왜 미디안의 여인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었습니까? 실은 바알부올의 타락 사건을 계획한 자가 발람이었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긴 이들이 바로 미디안의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식탁과 음행과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끌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해가는 과정 중에 이 전쟁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전투 그 자체에만 열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은 고대의 수많은 전쟁들이 그러하였듯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의도적으로 갈라놓으려고 했던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범죄의 주범이었던 여자들을 심판의 대상에 올려놓지 않고 눈앞에 주어진 가축과 재물을 탈취하기에 급급하여 이 전쟁의 목적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 전쟁을 마친 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노파심이 극에 달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떠나보내고 자신은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져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더욱 엄하게 대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그들이 얻은 포로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알려줍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낳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먼저 남자는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부올의 유혹을 주도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그 음행을 주도하지 않았던 어린 소녀들만이 남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현 시대에 전쟁 포로에 대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게 됩니다. 인권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현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 포로들에게 하셨던 행위들을 볼 때 때로는 잔인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인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마귀가 교묘하게 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인권의 문제로 대립하는 프레임으로 보도록 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인간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대답하는 것은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답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인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었을 때 가장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물을 떠나는 것은 참 자유가 아닌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인간은 가장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버려진 존재같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참 인간다움, 곧 하나님의 참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인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본문은 하나님과 악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며 미디안을 멸하려고 하시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어떠한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쉽게 용서하시기 원하셨다면 내 죄를 사하노라라는 이 말씀 한마디면 좋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때문입니다. 결코 작은 죄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의로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디안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에서 타락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범죄함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의 주권과 인권의 프레임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과 악의 구도로 볼 때에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장인이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히려 미디안과 좋은 관계로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여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음란함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에 함께 동화되어지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가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 죄악의 프레임을 하나님과 인간, 주권과 인권의 프레임으로 보게 만들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하와에게 던졌던 첫 질문에 이미 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를 먹도록 하셨음에도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이 질문, 이것은 마귀, 곧 디아블로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한 그 마귀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불신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악의 근원인 마귀를 멸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프레임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에 대한 심판의 프레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과 악,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마귀, 이 둘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미디안도 마찬가지이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 반대편에 설 때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죄악도 용납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며 어떤 더러움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성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권된 권리를 그의 의의 목적을 따라 바르게 행사하셨다면 이미 우리는 멸망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나의 아들을 죽였을 때 그 반려견을 집에서 계속해서 키울 만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림절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은혜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토록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들과 포로들이 어떻게 정결 예식으로 거룩한 무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먼저 군사들은 7일간 진영 밖에 주둔해야 했으며 전쟁을 통해 살인을 행한 사람과 시체를 접촉한 사람들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또 모든 의복과 물건들도 다 깨끗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모든 전리품과 무기들 중에 금속들은 불을 통과해야 했고 또한 물로 정결하게 하여 그 물건들을 깨끗이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한 뒤 최종적으로 그들이 입은 옷을 깨끗하게 빨고 그 뒤에야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명령하신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잿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과 함께 태워 만든 속죄의 물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친 후에 돌아오게 될 때에 각 개별적인 한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짐승의 숫자가 죽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제사들을 치루어야 한다면 이레만의 진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의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물을 뿌리게 함으로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죽은 시체와 짐승들의 사체로 말미암아 많은 질병들이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결 예식과 불로 태우고 물로 물건을 씻고 목욕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 위생의 절차들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의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손만 잘 씻어도 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병에 걸렸을 때 자가 격리 기간을 통해 그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게 함으로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당시에 그 백성들을 위한 정결의 과정을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재난의 시대에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물을 통해 전쟁에 나갔던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살육과 폭력성의 마음을 씻게 하시고 속죄하여 주셨으며 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성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성결한 백성이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속죄의 물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과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할 때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더욱더 더러움과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25절에서 4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전투를 마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전리품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일단 포로들과 짐승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시고 그것들의 절반은 전쟁에 나간 이들에게 주시며 절반은 회중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받은 전리품의 500분의 1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절반에서 50분의 1을 가져다가 레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배 원칙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그 숫자를 계수하며 시작한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대략적으로 파악하여 나눈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수를 통해 어떤 개인의 부정이나 일기 틈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간 자와 회중의 것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물론 전쟁에 나간 자의 숫자가 12,000명밖에 되지 않았기에 그들이 얻은 전리품은 회중과 비교했을 때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전투에 나간 군사들과 회중들은 자신의 것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몫을 구별하여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의 방식은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투에 나간 사람들이 더 많은 전리품을 얻어간 것은 맞지만 전투에 나가지도 않은 회중들과 그것을 나누라는 명령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내가 고생해가며 전투에 나가 취득해온 전리품인데 왜 이것을 일반 회중들과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배 방식은 승자 독식의 방식이 아닙니다. 승리에 대한 기쁨과 전리품을 모두가 적더라도 함께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승리,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 공동체의 기쁨을 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수만을 위한 세상으로 전락해 버린지도 모릅니다. 승자 독식의 게임에서 이긴 자, 힘 있는 자, 가진 자, 똑똑한 자를 위한 구도로 굳어져 우리라는 단어는 잊어버린 채 너와 나 이 단어만이 덩그러니 남아 또한 자신이 얻은 그것을 대물림해주기 위해 애쓰는 방식이 우리의 삶에 익숙한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회중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한 분배를 이루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에 그들도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전쟁이나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성전 일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분배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 방식은 공동체 안에 소외되는 이가 없이 모두가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역사상 많은 이들이 소득과 분배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제도를 주장하고 시행했지만 그 모든 것들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인 소유를 향한 인간의 탐욕을 동력으로 만든 제도에서는 그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 인간이 물질보다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배를 통한 평등한 공동체를 세우려는 이들은 인간의 이기적인 심성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힘써 일하며 또 얻은 것을 연약한 자들과 공동체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자연적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48절에서 5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8절에서 5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는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놀랍게도 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 중 단 한 명도 죽거나 실종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전쟁의 승리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승리임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군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다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속죄의 값을 드리게 됩니다. 16,750세겔이라고 하는 이 금의 시세는 현재 시세로 130억 정도 되는 값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속죄의 값을 하나님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고백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덕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얻은 인생의 전리품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평안함은 나의 힘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덕분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인생의 전리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고 부득이함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전투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르게 될 전쟁의 밑그림과 같은 전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얻게 되는 전리품만이 아닌 그들의 땅의 분배도 공정하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이로서 왔기에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 죄악의 씨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 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른 이 전쟁은 참여하는 이들과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전쟁에 임하고 전리품을 나누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전쟁에 그리 마음을 쏟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록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삶을 끝까지 헌신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또 내년에 우리의 삶에 주어질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일상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에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결코 가볍게 여기시거나 용납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타락시켜 미혹하게 하는 마귀적인 모든 행위에 분노하시며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어떠한 유혹과 시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귀는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의와 불의의 프레임을 변하여 하나님과 인간, 주권과 인권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 그 자체를 미워하시지 않으시며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쟁에 돌아온 이들이 그냥 회중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속죄와 정결 예식을 통해 거룩해진 후에야 그 백성들에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행하는 삶이란 성결의 삶, 곧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화의 삶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리품을 분배하는 원칙들을 볼 때에 모든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공로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나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소외되는 사람 없이 그 모든 것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림절 소망과 기쁨이 가득해야 할 이 땅에 코로나19의 그늘로 인해 얼룩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삶을 짓누르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연말 연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와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부추기며 흔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세상의 방식들, 곧 육체의 쾌락과 부의 숭배가 여전히 시대의 사상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씻기움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범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며 말씀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전리품들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위의 많은 이들과 함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들을 더욱 깊이 누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돌아보지 못했던 이들을 더욱 사랑으로 돌아보는 복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